우리 함께 골로새서 9장 24절 25절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9장 24, 25절 말씀을 잘하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학교 설교 시리즈 다섯 번째 운동장 이렇게 붙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목표를 알고 있어야 할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향해서 힘을 다해 추구하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각 개인을 향하신 뜻이 있으며 달려야 하는 경주가 있음을 모른 채 막연하게 사는 경우를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야 하는 경주가 있음을 알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주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가 쓴 마지막 책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헬라 세계에서 달리기 선수가 자신이 달리는 경주 코스, 그 트랙을 지정된 트랙이 아닌 곳에 달리는 그런 법이 없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달리라고 한 그 트랙, 나의 경주를 완주했다. 우리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경주자가 달리기 선수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는 지금 경주 레이스가 펼쳐져 있는 운동장에 고린도 사람 너희들 들어와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운동장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이게 운동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타디온입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죠? 스타디움. 나중에 스타디움으로 단어가 변형이 되는데 스타디움은 스포츠나 콘서트 행사가 열리는 거대한 건축물 아닙니까? 이 단어가 여기서 유래가 되었어요. 근데 원래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는 고대 헬라 올림픽 달리기 트랙 185m를 의미해요. 우리는 100m 단거리 경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한 스타디움을 달리는 거예요. 그 길이가 185m입니다. 이 단어가 복수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규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여기는 싱귤러가 아니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규모. 이것은 상징적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규모인지 잠시 보겠습니다. 한 스타디움은 185m라고 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복수는 플루랄로 되어 있고 12,000 스타디움이요 12,000 곱하기 185를 하면은 이 성의, 이 시티의 한쪽 면의 길이가 2,200km예요. 유럽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그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문자적인 도시예요. 그리고 한 면이 2,200km, 또 한 면이 2,200km, 높이가 2,200km. 여기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근데 이것이 가능성이 두 개가 있는데 사각형으로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 아니면은 밑에는 사각형인데 위에는 삼각형으로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것일까라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달리기 코스의 경주 코스의 길이를 나타내던 스타디움이라는 185m 길이의 트랙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주가 열리는 장소 개념으로 변형이 됩니다. 스타디움으로요.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사도가 지금 무슨 컨텍스트, 문맥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방에는 3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이스무스 경기가 있었거든요. 마치 얼마 전에 아시는 게임이죠. 올림픽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규모가 그런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에게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스무스 경기가 있었고요. 올림픽은 그 당시에 몇 년마다 동일하게 4년마다 한 번 열려 있었어요. 그렇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종목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사람은 알았을 것입니다. 양궁과 사격이 수영이 그게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야구, 축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레슬링은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 던지기도 들어가 있고 달리기는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 스타디움 단거리 경주 185m를 달리는 것을 경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 선수에게 군병력 면제해 주는 거 아시죠? 올림픽에서 3등 이상 하면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에게는 군병력 면제를 해줘요. 고대 올림픽에서도 우승한 선수들에게 상금과 함께 위대한 명성이 주어져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상금보다는 특별한 이 명성을 선호해서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우승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훈련과 아주 철저하게 헌신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승자의 지위를 얻으면 고대 사회에서 특별한 어떤 영웅 취급을 해서 존경과 명예를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에도 그 힐러리 경 같은 경우는 에베레스트 정복하고 난 다음에 경, 그러니까 서 힐러리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부여하잖아요. 그게 명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상을 받도록 했을 때 받다라는 표현에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래로 떨어지는 물건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서 받아내는 그러한 행동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급히 차를 타고 외출을 해야 될 때 스드르는 중에 모든 것을 다 챙겼는데 자동차 키를 안 가지고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차문을 열려고 하는데 키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미 신발도 신었겠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아내에게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통해서 이 열쇠 구름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받을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죠. 상관이 없어요. 도둑 떨어져 죽어서 가면 되니까. 그때 가탈람마노를 안 씁니다. 힘을 다해서 받아야 되겠다.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람바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받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탈람바노 있으면 달라집니다. 제가 어떤 때는 스마트폰을 깜빡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주 비싼 갤럭시 폰인데 아시잖아요. 충격 흡수 커버가 쓰여져 있고 또 2층에서 1층까지 계단에는요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던질까요? 안 던집니다. 아내가 주르륵 내려오거나 내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거나 해서 받아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아이가 갖는 아이가 발코니에서 떨어지려고 해. 발견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 산 고가 폰을 손에 쥐고 있더라도 아마 그것을 본능적으로 팽개치고 그 아들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그 절박함. 사도가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전력 절조해서 반드시 받아내라. 이 권면에 이 동사는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름이 영원한 비전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엄청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신비,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알기 원하고 들여다보기 원하는 이 구원의 비밀. 저는 이것이 밭에 일하러 갔다가 우연히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거대한 행운을 발견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잠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겠습니다.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무래도 여기 나오는 농부는 밭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주인의 소유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해마다 땅 주인에게 소작료를 지불하는 그런 소작 농부인 것 같습니다. 자기 밭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사실을 발견합니다. 경시를 하는데 뭔가 흙 속에 금속 같은 것이 부딪혀요. 뭐지? 돌인가? 좀 더 봤더니 금속이고 색깔이 금색이에요. 변색이 되어 있지만 흙이 묻어 있지만 금이에요. 그래서 또 파보니까 금 조각이 몇 개 더 나옵니다. 은행이 없던 시절에 수백 년 전에 누군가가 이 농부가 작업하고 있는 그 시점을 해서 과거 수백 년 전에 아마도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밭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을 하고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보화가 집이 아니라 저 나무 밑에 어디 어디에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가족들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났고 가족들 모두가 몰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은 보화가 묻힌 그 장소는 영영 알려지지 않은 채 저 시간이 지나게 된 거죠. 농부가 어느 날 작업을 하다가 이것을 발견하고 격렬하게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몇 개만 가져가자. 그리고 이걸 팔아서 빚진 것 먼저 불이라도 끄자. 그런데 금 어디서 넣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지? 땅 주인이 있었을 아니면 어떻게 하지? 자기 밭에서 났으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텐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이 밭을 사버리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기뻐하며. 자기가 지금 있는 소유가 지금 팔려서 없어져요. 근데 기뻐요. 왜? 보화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런 다 팔아버리는 이 선택을 과연 희생이라고 부르는 게 옳을까? 아니면 지혜로운 투자일까? 그 성에 발생한 거대한 행운에 대한 지혜로운 투자 아니겠어요? 위대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핵심 가치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Core value라고 그러죠. Core value. 핵심 가치.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 근거, 그것을 핵심 가치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핵심 가치가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이 거대한 복을 쥐었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가오는 영혼을 위한 투자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게 핵심 가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 포커 게임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다 손을 틀으셨겠지만, 클로바 생각해 보십시오. 무늬가 똑같은, 무늬가 똑같습니다. 그게, 무늬가 똑같고, 그게 숫자가 연이어서 나올 때, 그러니까 3, 4, 5, 6, 7, 다섯 개가 연이어 나올 때, 포커게임은 패를 이제 일곱 장씩 나눠주는데, 그게 자기의 등급 중에서 다섯 개가 클로바 색깔로 똑같고, 그리고 숫자도 3, 4, 5, 6, 7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straight flash라고 그래요. 자, 옛날에 한 가닥 하신 분들 한번 돌려보십시오. straight flash를 잡을 확률이 0.029%라고 해요. 쉽게 안 잡힙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투페어 똑같은 거 두 개 가지고 막 블러핑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스트 플러시는 쉽게 안 잡혀요. 그런데 숫자 아까 연이어서 이어진다라고 했잖아요. 3, 4, 5, 6, 7 이런 게 아니고 숫자 크기에 똑같은 문호예요. 거기에다가 10, J, Q, K, Ace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Royal Straight Flush라고 하고 이것을 잡을 확률은 0.0032%. 안 잡혀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이것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면서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Royal Straight Flush를 쥔 사람의 얼굴은요, 표정 관리하기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숨기기 힘들어요. 희열의 그 감정이 어떤 식으로든지 배어나와요. 우리가 포커페이스라고 하는데 엄청 것을 잡았지만 그 내색을 하지 않는 표정관리 진짜 힘들죠.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돈 전부를 겁니다. 전 재산을 그려도 됩니다. Royal State Flush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함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 그대한 복을 손에 쥐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부여를 거머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상을 받던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반드시 받던. 이건 놓치면 안 된다. 다른 게 전부 다 손해보고 실패해도 이것은 반드시 완주하도록 해라. 받도록 해라. 네 것이 되도록 해라. 너희가 가진 전부를 여기에 걸어서 반드시 순하게 넣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초 1일, 신년 첫 주일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저도 까먹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였고요. 그때 본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였습니다. 13절과 14절 잠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성의 목표가 정말 뚜렷했던 사람이에요. 선명한 목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걷는 삶의 방향은 이 표대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 목표 지심이 그런 생각을 그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사람은 생산성이 높습니다. 프로덕티비티가 아주 높아요. 목표가 뚜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선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에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게 핵심 가치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비전이 달라집니다. 다른 종류의, 다른 차원의 비전이 그를 사로잡아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없애기 위해서 달렸던 그가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자 보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력 질주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대는 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 달리기 경주의 결승 지점 표시예요. 엔드 마커입니다. 그래서 스코포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앞에 두고 그것을 목표 지점으로 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질주한다. 그가 성공적으로 달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구절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 8절.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뒤에 보십시오. 8절, 이 구절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예수께 사로잡힌 사도 바울 마침내 완주에 성공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신앙 경주에 있어서 완주하는 하나의 비결을 소개하는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경기 날짜가 정해진 선수들은 자기 절제와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 아래 둡니다. 시간을 통제합니다. 먹는 음식을 통제해서 체중 조절하고 만남을 통제해요. 올림픽 시합을 앞두고 선수촌에 들어가면 함부로 밖을 나오지 못합니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만남과 먹는 음식과 체중까지 하나하나 조절합니다. 26, 27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절제라는 단어를 풀어주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지금 내가라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육신을 신체를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내 몸을 친다라는 헬라어 원문은 나는 내 몸을 친다 그리고 나는 내 몸을 복종시킨다 동사가 두 개 나와요. 하나 친다라는 동사 흑포 앞이 아주라는 이 말은 눈 아래를 때리다 때려서 눈에 눈이 들게 하다 이런 거예요. 심하게 혹독하게 훈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그럼 두 번째 복종시키다라는 말에는 종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종이 헬라어로 뭐죠? 둘로스. 그죠? 들어가죠. 둘로스. 이 종을 둘라고게오. 둘로스와 아고가 결합한 단어예요. 종을 노예를 아고 이끌다. 다시 말해서 노예로 사로잡아 주인의 뜻에 따르도록 만드는 그림이 둘라고게오라는 단어입니다. 복종시키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복종시키는가?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혹독하게 다루어서 나라는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 몸이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는 우리 몸이 우리 주인 노릇하도록 만드는 세대예요. 요새 얼마나 경륙하는지 몰라요. 우리 문화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 다시 말해서 몸이 주인인 자기의 말을 듣도록 혹독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누가 내 삶을 운영하는가? 누가 주인인가? 나 자신인가? 나의 육체인가? 저녁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심이나 걱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염려가 될 때마다 보는 어쨌든 술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의 삶 누가 운영할까요? 누가 주인일까요? 자신일까요? 그 육체일까요? 그 질문하셔야 돼요. 육체는 요구합니다. 주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개인이나 엔터테인먼트에 푹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 삶의 주인인가? 자신인가? 그 육체인가? 육체를 쳐서 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대신 육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걸어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뭔가가 내가 정복해야 될 것이고 뭔가가 내가 복종시켜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세대는 특히 우리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 의미 없는 시간 보내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선명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시간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미 없는 시간 보내기에 길들여져 있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잠시 화면 스크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진은 발에 병이 생겨 형태가 이상하게 된 것 아닙니다. 한국에 많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독일 슈투트가르트 무용단의 프리마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흉측하게 생겼죠. 이 사람은 평균 하루에 10시간에서 때로는 많을 때는 19시간까지 연습했고 발레할 때 신는 그 슈즈, 토 슈즈를 1년에 150개를 갈았습니다. 연습과 공연 때 발가락이 갈라지고 물집이 잡히고 검고 땀으로 흘러내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늘 2리터짜리 생수병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986년 입단해서 국민을 추운 댄서에서 솔리스트 그리고 주역 무용수가 되어 프리마가 되기까지 10년 걸립니다. 강수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어딘가가 아파요. 아픈 것도 무용수 생활의 일부분이죠. 아무래도 아프지 않은 날은 오히려 내가 무엇을 어제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수진 씨의 말은 엄청난 부여를 발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해요. 엄청난 것을 소유한 우리를.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대한 행운을 발견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난 부여를 발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게을러요. 엄청난 것을 발견했는데 육신을 쳐서 발가락 모양이 기형이 될 정도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허용해놓고 살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 엘림이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이렇게 강수진 씨의 발을 보고 짧은 글을 지었습니다. 누구의 발인지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발이 아닙니다. 사람의 발을 닮은 나무뿌리도 아니고 사람들 놀래켜 주자고 조작한 엽기 사진도 아닙니다. 예수의 고행을 쫓아나선 순례자의 발도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명실공히 세계 발레계의 탑이라는데 누구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그 세련되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세계 각국의 메인으로하는 발레리나들이 그녀의 파트너가 되기를 열망하는 강수진 말입니다. 처음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심장이 어찌나 격렬히 뛰는지 한동안 두 손으로 심장을 지그시 누르고 있었답니다. 하마터면 또 눈물을 뚝뚝 떨굴 뻔하였지요. 감동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그녀의 발은 그녀의 성공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루 19시간씩 처녀 켈러의 토 슈즈가 닳아 없어지도록 말짱하던 발이 저 지경이 되도록 그야말로 노력한 만큼 얻어낸 마땅한 결과입니다. 그녀의 발을 한참 들여다보고 저를 들여다봅니다. 너는 무엇을 대체 얼마나 했느냐. 그녀의 발이 저를 나무랍니다. 인정합니다. 엄살만 심했습니다. 욕심만 많았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달려야 될 경주가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 걸려있고 이터너티 예물이 걸려있어요. 심각한 그리고 위대한 초청을 제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 올림픽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너희는 지금 경주에 들어선 사람들인데 너에게 주어진 삶 가장 거대한 규모 가장 중요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세상에서의 기회와 시간을 잘 사용하여 나 영원한 부유를 달려주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몇 번 소개했었죠. 영화 배우 러셀 크로우가 배역을 맡은 로마 군 장군 막시무스가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무장을 한 군대를 향해서 격려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Brothers,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영원 가운데서 메아리 칠 것이다. What we do in life, 지금 우리가 행하는 무엇을 어떻게 사는지, 무엇으로 내 시간을 채우는지 echoes in eternity, 영원 가운데서 메아리 칠 것이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eternity, 영원과 연관되어 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시간들, 그리고 내가 꿈꾸는 꿈, 추구하는 그것이 이 eternity, 이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육신이 자신의 주인인지 아니면 자신이 육신의 주인인지,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있는지, 육신이 지금 나를 통제하고 있는지. 만약에 육신이 주인으로 판명이 되면 여러분은 그 육신을 쳐서, 내 밑을 치고 쳐서 문이 될 때까지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발견한 이 거대한 행운에 여러분의 전부를 거십시오. 그만합니다. 시간을 투자하여 강도 높은 훈련에 헌신하십시오. 가끔 강수진 씨의 발을 금색에서 보십시오. 격려받고 도전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에게 주실 의원 면류관을 수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이 현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게으름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룩한 경주를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